당신은 매일같이 막 쏟아지는 그 정보나 뉴스 홍수 속에서 뭐랄까, 완전한 무력감이나 절망감 같은 거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 그 엄청 거대한 문제들 앞에서 내 자신이 되게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그런 기분이요.
네네, 맞아요. 세상은 막 너무 빠르게 돌아가는데 나는 뭔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현대인이라면 다들 한 번쯤 겪는 아주 훈한 감정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심층 탐구는 당신을 바로 절망과 무력감의 한복판으로 데려가 보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된 고대의 텍스트가 무려 1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우리한테 진짜 격려를 건네는지 살펴볼 텐데요.
네, 오늘 저희가 다룰 자료가 바로 존 오스볼트 박사님의 이사야 40장과 41장 강의, 세션 20 내용이죠.
맞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파헤쳐 볼까요?
이 메시지가 가진 진짜 힘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우선 이 기록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되었는지 그 미스터리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미스터리요? 약간 뭔가 비밀 같은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책을 쓰는 과정이랑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오스볼트 박사님 분석을 보면 그 에스겔서 정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고대 예언서들은 처음부터 막 작정하고 책상에 앉아서 쓴 책이 아니에요.
아, 그럼 어떻게 쓰인 건데요?
예언자가 무슨 광장이나 군중 앞에서 툭툭 던지듯이 짧은 구두 메시지를 전하면.
곁에 있던 제자들이 그걸 막 받아 적은 건가요?
맞아요. 그 파편적인 메시지들을 받아 적고 나중에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엮고 정리한 거죠.
네. 특히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되게 흥미로웠어요. 그는 신을 향해서 이른바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나뉘지 않은 진실된 마음을 가졌다고 평가받았잖아요.
아, 맞아요. 하지만 그 진실된 마음이 곧 완벽한 경과물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착했는데 행동은 그렇지 못했다는 건가요?
네. 히스기야 왕의 행위 자체는 결코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오스발트 박사님이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짚어내시죠.
마음의 방향이 올바르다고 해도
결국 성과나 행위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정답입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즉, 인간의 완벽함이라는 것 자체가 궁극적인 희망이나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사실을 초반부에서 아주 철저히 무너뜨리는 셈입니다.
솔직히 그 부분까지는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중반부인 40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진짜 180도? 아니, 뭐랄까,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바뀌잖아요.
네, 아주 급격한 전환이 일어나죠.
막 마치 무슨 제품을 샀는데 박스 중간에 완전히 다른 기기의 사용 설명서가 끼워져 있는 것 같아요.
앞부분이 철저한 경고와 절망을 이야기했다면 후반부는 갑자기 은혜, 뭐 동기, 수단 이런 주제로 급전환되거든요.
게다가 그 텍스트 사이에는 물리적으로 150년이라는 엄청난 시간적 도약도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그냥 한 400년에 걸쳐서 여러 위원회라 다른 저자들이 막 짜깁기 해서 썼다는 현대 학자들의 주장이 훨씬 더 그럴싸하게 들리는데요.
겉으로만 보면 진짜 그럴듯한 가설이죠. 150년의 시간 차이랑 그 문체의 급격한 변화를 설명하기에 가장 쉬운 방법이니까요. 실제로 많은 주석서들이 이걸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심지어 제3이사야까지 막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거든요.
아, 전문가들도 그렇게 많이들 생각한다는 거네요.
네, 하지만 그 문학이나 예술이 탄생하는 아주 본질적인 과정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오스월드 박사님이 왜 그런 농담하셨잖아요. 낙타는 위원회가 디자인한 말이다.
그러니까 위원화가 멋진 말을 만들려고 막 회의를 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 의견 다 넣다 보니까 엉뚱하게 혹이 달린 낙타를 만들어냈단 뜻이죠.
맞아요.
근데 그게 이 텍스트의 저작권 문제랑은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위원회에서 썼다고 주장하는 게왜 문제가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회나 수많은 사람의 회의를 거친 글의 특징이 뭘까요?
아무래도 여러 사람 의견을 조율하다 보니까 좀 뻔해지겠죠.
그렇죠. 가장 과격하고 날카로운 부분들이 다 깎여 나가고 결국 모난 곳 없이 둥글둥글하고 되게 무미건조한 타협의 산물만 남게 되잖아요.
아, 타협된 글은 절대 날카로울 수 없다는 거군요.
네, 근데 이 텍스트의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타협은커녕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강렬하며 심지어 문학적으로 압도적인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진짜 읽으면서 막 소름 돋는 구절들이 많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최고의 문학적 걸작이 400년에 걸친 수십 명의 회의탁자에서 나올 수 있겠냐는 거죠. 천재적인 단일한 영감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게 오스왈드 박사님의 날카로운 통찰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니까 확 와닿네요.
좋습니다. 단일한 저자의 영감이라고 칠게요. 근데 저 진짜 또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150년 후의 미래를 본 거라면 왜 텍스트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디테일이 갑자기 싹 사라지는 거죠?
아, 디테일이 부족하다.
네, 진짜 영감을 받았다면 150년 뒤 바빌론 포로 수용소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포로 해방이 정확히 몇 년도에 일어날지 막 날짜라도 적어놔야 미래 사람들이 진짜로 믿을 거 아니에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 예언의 본질 자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언의 본질이요?
예언자는 무슨 수정구슬을 들여다보고 미래의 복권 번호나 주소를 맞히는 점쟁이가 아니에요. 차라리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영적인 병리학자에 훨씬 가깝죠.
영적인 병리학자라. 그 표현 되게 좋네요.
그는 150년 뒤 미래의 물리적인 세부 사항, 뭐 날짜나 장소를 본 게 아니라요. 그 시대 대중이 겪게 될 철저하게 절망적인 영적 상태를 성령의 영감으로 꿰뚫어 본 겁니다.
아, 그래서 시시콜콜한 역사적 디테일보다는 메시지에 집중한 거군요.
맞아요. 그들의 영혼을 깊게 울릴 수 있는 거시적인 위로의 메시지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진단된 150년 후 바빌론 유배자들의 영적 상태가 도대체 어땠길래 그런 파격적인 메시지가 필요했던 걸까요?
그건 진짜 절망의 바닥을 친 상태였죠.
그냥 뭐 전쟁에서 져서 나라를 잃었으니 슬펐다, 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고대 근동의 영적 세계관을 이해해야만 그 깊은 절망을 진짜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당시 사람들에게 전쟁은 단순히 국가 대 국가의 영토 싸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는데요?
그건 바로 신 대 신의 물리적 대결이었어요.
헉, 신들의 전쟁이요?
그렇죠. 바빌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불태웠다는 게 당시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아, 그들의 관점에서는 저 바빌론의 수호신이 자신들의 신을 완전히 짓밟고 박살냈다는 뜻이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유배자들의 정체성이 뿌리째 뽑혀버린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신이 바빌론의 신 마르둑에게 패배했거나
아니면 막 자신들의 죄 때문에 신이 그들을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다고 굳게 믿었겠네요.
네, 맞아요. 스스로를 더 이상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역사와 신에게 버림받은 잊혀진 민족으로 여겼죠. 그들의 절망은 단순한 정치적 패배가 아니라 아주 철저한 우주적 고립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주적인 절망감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던져진 첫 메시지가 바로 그 유명한 구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인 거군요.
네, 드디어 그 구절이 등장하죠.
근데 제가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이 위로, 컴포트라는 단어가 제가 알던 뜻이 아니더라고요.
아, 우리가 흔히 빠지는 번역의 함정이죠. 현대 영어에서 comfort, 즉 위로를 떠올리면 보통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뭔가 슬퍼하는 사람 등을 따뜻하게 쓸어내려주고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하면서 막 감상적으로 안아주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약간 그 원퍼지스, 따뜻하고 몽글몽글한 느낌이죠?
네네, 딱 그런 느낌이요.
하지만 1611년 킹 제임스 성경이 번역될 당시의 라틴어 어원을 보면 comfortis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었는데요?
그곳은 누군가의 척추에 강철을 심어주는 것, 즉 바닥에 쓰러진 자가 다시 꼿꼿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강력하게 격려하고 요새화하는 것을 뜻했어요.
와, 척추에 강철을 심어준다. 그거 진짜 표현 강렬하네요.
완전히 느낌이 다르죠.
마치 스포츠 경기 결승전에서 전반전에 막 크게 지고 완전히 멘탈이 나간 채로 라커룸에 들어온 선수들 상황 같아요.
오, 아주 좋은 비유네요.
훌륭한 코치는 선수들이 고개 숙이고 운다고 옆에 앉아서 같이 막 울어주거나 감상적으로 껴안아 주기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코치의 다음 행동을 생각해보면 딱 맞습니다. 코치는 오히려 라커룸 칠판을 쾅쾅 치면서 선수들의 시선을 끌어올리잖아요.
야! 고개 들어! 너희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훈련해왔는지 기억해! 하면서 막 투지를 불어넣는 거예요.
맞아요. 다시 경기장으로 달려나가서 부딪힐 수 있는 강철 같은 의지를 그들의 척추에 딱 세워주는 겁니다. 성령이 위로자로 불리는 이유도 같아요.
아, 세상에 거대한 힘이 우리를 막 쓸모없다고 바닥에 내동댕이 칠 때 다시 일어서게 만드는 강력한 힘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대의 코치는 완전히 무너진 바빌론 유배자들의 시선을 어디로 끌어올렸을까요? 패배감에 젖은 선수들에게 어떻게 다시 강철 같은 투지를 불어넣는지 그 방식이 진짜 궁금해지는데요.
시선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대상에서 우주적인 차원으로 확 끌어올려버립니다. 당시에 바빌론은 세상의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막 절대 무너지지 않을 회색의 거대한 괴물처럼 보였을 거 아니에요.
네네, 엄청 두려웠겠죠.
그런데 텍스트는 선언하죠. 모든 육체는 풀이다.
와... 풀이요?
너희가 벌벌 떠는 저 거대한 제국 바빌론, 거대한 역사의 관점에서는 결국 시들어버릴 한 폭이 풀잎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신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극적인 대조를 팍 보여주는 거죠.
제국이 한낱 풀잎에 불과하다. 스케일이 진짜 압도적이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비유가 또 엄청납니다. 아, 그 사막에 신의 고속도로를 낸다는 부분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오스왈트 박사님이 그 알지 루트르노의 일화를 꺼낸 게 정말 탁월했다고 생각해요.
아, 그 거대한 불도저랑 토공 장비를 발명하고 B2 폭격기를 몰랐던 분 말씀이시죠?
네, 루트르노의 불도저가 거대한 산을 막 말 그대로 밀어버리고 계곡을 평평하게 메워버리는 그 엄청난 물리적 스페일을 딱 시각화해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고속도로의 방향과 목적이에요. 인간이 신에게 도달하려고 막 돌탑을 쌓고 고생해서 길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신이 내려오는 건가요?
네. 절망에 빠져서 꼼짝도 못하는 무력한 사람들을 향해 신이 직접 거대한 산을 깎아내고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길을 낸다는 개념입니다.
와, 그건 정말 당시 사람들의 종교관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발상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텍스트가 쓰인 시대적 한계를 생각하면 통찰력이 거의 소름 돋을 정도입니다.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요.
아, 고대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랑 비교해보는 거요?
네. 고대 사람들은 오늘날의 뭐 시어스 타워나 파익스 피크 같은 초고층 건물이나 엄청 높은 산봉우리 오너가서 세상을 내려다본 적도 없잖아요.
그렇죠. 비행기도 없던 시대인데.
그런데도 이 텍스트는 지구를 마치 우주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둥근 원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는 시야죠.
진짜 신기하네요.
이토록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받겠다고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얼마나 조잡하고 우스꽝스러운지 되게 명확해집니다. 텍스트는 당대의 우상 숭배를 아주 신랄하게 조롱하거든요.
아, 맞아요. 자료 보면서 저도 진짜 어이없고 웃겼던 게 막 우상을 만들려고 썩지 않는 나무를 찾아 헤매고 거기다 금속을 입히는 건 그렇다 쳐요. 근데 그게 바람에 넘어갈까 봐 은사슬을 주조해서 바닥에 고정해야만 하는 신이라니요?
하하, 너무 웃기죠.
스스로 서 있지도 못해서 사슬로 묶어두어야 하는 존재한테 구원을 바란다는 게 와, 얼마나 뼈 때리는 유머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잡한 우상에게 의지하는 인간의 본성이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전에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소나기로부터 구원받았던 그 거대한 역사적 기억을 대대로 전수받아 왔잖아요.
기적을 직접 경험한 민족이잖아요.
그런데도 위기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죠. 인간은 자신의 결핍에 막 너무 모몰된 나머지 신이 그것을 모른다거나 내게 관심이 없다고 쉽게 단정지어버리거든요.
그리고는 결국 자기 손으로 통제할 수 있는 새롭고 더 큰 우상을 막 계속 만들어내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저도 좀 뜨끔하네요. 듣고 계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고대인들이 막 불안할 때 더 크고 화려한 조각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현대 우상이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막 이 최신 기술만 도입하면 혹은 이 트렌드만 따라가면 아니면 돈만 좀 더 벌면 내 삶의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될 거야. 이러면서 매일 새로운 형태의 우상을 찍어내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형태만 아주 세련되게 바뀌었을 뿐이지 인간이 불안을 통제하려는 본질적인 메커니즘은 고대나 지금이나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어요. 신이 그렇게 압도적으로 강력하고 거대한 제국 바벨론마저 한 폭이 풀잎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네, 엄청난 스케일로 보여졌죠.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계속 불평을 멈추지 않는 걸까요? 그 27절을 보면 유배자들이 여전히 내 길은 신에게 숨겨져 있고 내 권리는 무시당하고 있다. 이렇게 막 원망을 하거든요.
아... 그 원망의 뿌리를 이해하려면 당시 고대인들이 밤하늘을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밤하늘이요? 별자리 같은 건가요?
네. 5000년 전 고대 수메르에서는 그 별과 행성들을 그 자체로 신적인 존재로 숭배했어요. 특히 금성은 전쟁과 사랑에 아주 강력한 신이었죠.
와, 별 자체가 신이었다고요?
수메르어에서 신을 뜻하는 딩기르라는 단어의 상용 문자 자체가 아예 별 모양이었거든요. 바빌론 포로들은 매일 밤 바빌론의 하늘에 뜬 그 찬란한 별들을 보면서 저 별들의 신이 우리의 신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고 느끼면서 엄청 주눅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별이 신이었다면 진짜 매일 밤 하늘을 보면서 막 두려움에 떨었겠네요.
네,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이사야서는 완전히 다른 선언을 하잖아요. 신이 그 거대한 별들을 신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서 하나하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하죠.
맞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마치 오리온, 오늘 밤은 왜 이렇게 늦었어? 금성, 저기 가서 좀 더 밝게 빛나 봐. 하면서 막 애완동물 부르듯이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네, 밤하늘의 권력 구조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엄청난 선언인 겁니다.
이걸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침마다 스마트폰으로 막 별자리 운세나 오늘의 타로 같은 거 들여다보는 모습이 묘하게 겹쳐 보이네요. 여러분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많이들 보시죠.
그런데 진짜 권력은 그 별이나 운명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별들의 이름을 직접 부르고 통제하는 존재에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문제는 신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신을 대하는 인간의 기다리는 태도, 웨이팅 태도가 문제의 핵심인 겁니다.
기다림이요? 그냥 시간 지나기를 버티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기다림은 시간이 해결해주겠지 하면서 그냥 수동적으로 버티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스왈트 박사님은 이것을 체중을 싣는 것, 웨이팅으로 재해석하십니다.
솔직히 저는 그 설명이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누군가에게 기댄다는 건 알겠는데 체중을 싣는다고요?
약간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신에게 어떻게 분리적인 체중을 심습니까? 좀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닌가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물리적이고 존재론적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스왈트 박사님이 제시한 홍차와 물의 비유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차를 우려내는 거요?
네. 뜨거운 맹물에 홍차 티백을 딱 넣고 가만히 기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맹물이 서서히 홍차로 우러나죠?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물의 색깔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아주 충분히 지나고 나면 그 컵 안에 있는 것은 더 이상 그저 맹물도 아니고 그저 홍차잎도 아니게 됩니다.
아, 서로 섞인다는 거군요.
네. 이 둘은 물리적으로 완전히 융합되어서 결코 분리해낼 수 없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되죠. 신을 기다린다는 것, 신에게 체중을 싣는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의 아주 무력한 삶이 신의 맹렬한 힘과 융합되어서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존재론적인 변화를 겪는 과정을 뜻하는 겁니다.
아,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융합되는 시간이군요.
네, 맞아요.
그럼 신은 저 멀리 우주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게 아니네요. 박사님이 거대한 슈퍼컴퓨터 데이터베이스 비유도 하셨잖아요.
네, 메리조 모로라는 사람의 이름을 검색하는 비유죠.
맞아요. 그 이름을 딱 검색하면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모든 데이터가 순식간에 화면에 막 뜨는 것처럼 신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주 즉각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신의 전지전능함을 설명하기에 되게 좋은 비유죠. 하지만 오스왈트 박사님은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럼 또 뭐가 있나요?
신을 그냥 차가운 기계적인 컴퓨터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기독교적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거치면서 신은 인간의 고통, 배고픔, 절망 같은 걸 이론이나 데이터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 매우 인격적이고 경험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주의 왕좌에 인간의 고통을 직접 겪어본 존재가 앉아있다는 것. 그것은 절망한 자들에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위로를 주겠네요.
네, 차원이 다른 위로죠.
그렇다면 그 우주적이고 인격적인 통찰력을 가진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 불만에 대해서 실제 역사 속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으로 응답을 했을까요? 그냥 뭐 마음만 다독여준 건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개입이 있었죠.
이사야 41장을 보면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던데요.
네,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창시자 고레스 왕입니다.
아, 사이러스라고도 부르는 그 왕이요.
맞아요. 신은 동쪽, 즉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에서 고레스를 일으켜 세웠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주변 열방의 국가들은 전혀 새로운 패권자인 고레스의 등장에 막 공포에 질려서 당황했거든요.
전쟁 날까봐 엄청 무서웠겠죠.
그리고는 그 불안을 잠재우려고 앞다투어 더 트고 튼튼한 우상을 만들기 바빴어요.
아, 은사슬로 묶어두는 그 우상이요?
그 강력한 선언이 히브리어 원어로 아니후, 즉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니후라는 선언은 훗날 그리스어로 에고 에이미로 번역이 되거든요.
에고 에이미요?
네, 이것은 신약성경에서 예수가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라거나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라고 선언할 때 사용하는 그 우주의 시작과 끝을 완벽히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신적 선언의 근간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급변하는 국제정세 앞에서 벌벌 떨면서 사슬로 우상을 묶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군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게 바로 그 임마누엘의 개념이네요.
네. 근데 여기서 신이 인간과 동행하는 방식에 꼭 주목해야 됩니다.
어떻게 동행하는데요?
신은 두려워 떠는 인간에게 다가와서 넌 가만히 앉아있어. 내가 마술처럼 다 알아서 해결해 줄게 하면서 인간을 구경꾼으로 만들지 않아요.
다 해주는 게 아니라고요?
반대로 이건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개척해 라면서 방관하지도 않죠. 신의 약속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예요.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즉 너의 삶이라는 무대 위에서 나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이 험난한 사막을 같이 걸어 나가자는 아주 철저한 동행의 약속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우리 삶에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심층탐구를 진행하면서 저는 오스왈트 박사님이 마지막에 툭 던진 농담 같은 인용구가 계속 내리에 박혀서 안 떠나더라고요.
아, 독수리와 칠면조 얘기요?
네, 독수리와 함께 날아오르기는 쉽지만 칠면조와 함께 걷는 것은 어렵다.
아주 현실적이고 진짜 뼈아픈 진리가 담긴 비유입니다.
진짜 그래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거대한 동기부여 세미나를 듣거나 영적으로 엄청 뜨거운 부흥회 같은 특별한 이벤트에 참여했을 때는 영적인 뽕이 확 차올라서 마치 독수리처럼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땐 저 바빌론 제국도 나 혼자 다 부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날 아침이에요.
알람 소리 울릴 때죠.
맞아요. 알람 소리에 눈을 뜨고 칠거나 하면 까다로운 직장 동료, 끝이 없는 집안일, 통장 잔고 같은 아주 지루하고 뻔한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칠면조들이 바글바글하죠.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칠면조들 사이에서 짜증내지 않고 묵묵히 균형을 잡으면서 걸어가는 것, 거기에야말로 성령이 척추에 심어주는 강철 같은 도움이 진짜 절실하다는 뜻이겠죠.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인생의 막 거대한 위기 앞에서만 신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하지만 1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도착한 이 고대의 텍스트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당신이 매일 겪는 그 지루하고 무력한 일상의 사막한 가운데로 신이 직접 거대한 산을 밀어버리고 고속도로를 내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와.
그리고 뜨거운 물과 홍차가 융합되듯이 당신의 매일의 걸음 속에 신의 능력이 깊이 스며들어서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여정을 돌아보면 정말 놀라운 통찰의 연속이었어요. 400년 위원회의 무슨 타협된 글이 아님은 증명하는 그 압도적인 영감, 원퍼지스식의 값싼 위로가 아닌 척추의 강철을 심어주는 진짜 격려.
그리고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존재가 융합되는 시간.
마지막으로 칠면조와 함께 걷는 그 일상의 묵묵한 동행까지.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오늘 어떤 것을 느끼셨나요? 정보와 절망의 홍수 속에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을 만큼 무력감을 느끼셨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친 이 척추의 강철이 당신을 다시 꿋꿋하게 일으켜 세우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탐구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도발적인 질문을 남기고 싶어요. 고대의 유배자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며 막 벌벌 떨었던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거대한 제국 바빌론. 하지만 거대한 역사의 렌즈로 보면 그것은 결국 언젠가 바스라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한 폭이 풀잎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저 풀잎이었죠.
그렇다면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당신의 시야를 다 가려버릴 만큼 거대하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당신만의 바빌론은 무엇입니까?
먼 훗날의 시선으로 또 영원의 렌즈로 바라본다면 그것 역시 훗날 당신이 가볍게 지려밟고 지나갈 한 폭이 마른 풀잎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오늘 심층탐구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줄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